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입니다. 앞으로 몇 번 나누어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에 시작되는 성숙자반 6강이나 또 성숙자반 책을 사서 읽으시면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를 다 갖고 계십니까? 그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십계명 중에서 큰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조금 전에 교독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십계명과 금방 함께 읽은 찬송과 뒤에 있는 십계명과 다른 점이 뭡니까? 네, 성경에는 제1은 제2는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그냥 붙여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단어가 없고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직접 두 번씩이나 써서 내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1은 제2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가톨릭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십계명이 약간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 또는 전문으로 이해하는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제1계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생각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합해서 1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서문은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유대교와 같이 제1계명, 제2계명을 합쳐서 1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우리가 열 번째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17절의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제9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그 뒷부분을 10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는 가톨릭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10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또 시대가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추장거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겨졌던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나타내고 낮과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특히 해를 신랑과 같고 건장한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바라본 세상은 이전에 바라본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왜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지 세상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때는 새와 곤충들, 또 나무와 풀들, 심지어 이름 모를 잡초까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제네바에 살 때 11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안고는 종종 그 밖을, 창을 통해서 밖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진아, 재진아,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 그렇게 들려준 것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율법의 신비, 율법의 놀라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그 놀라움이 같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될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는 별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율법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마치 그 장관을 연출하는 나야가라 폭포나 어디를 찍어도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알프스의 풍광을 비교하는 것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담은 책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같이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학의 맛이나 학문의 맛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거의 하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중학교 때는 수학을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고등학교에 가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집에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수학을 좀 잘하고 잠을 좀 잘 조절하면 큰 인물이 될 텐데 그걸 잘 못해서 좀 안타깝다고. 그래서 결국 그 오늘날의 수능에 해당하는 학력고사에서도 수학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제게 미술과 함께 언제나 보기 싫은 과목,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창시절에도 수학을 아주 잘하셨다고 합니다. 학급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수학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고 간혹 수학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물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수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학은 참 아름다워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학의 맛과 멋을 아는 그분에게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알프스의 그림이나 수학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맛과 그 멋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포레스트 검프를 아인슈타인 같이도 만들어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고 오염된 자신의 눈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이 순금 덩어리보다 더 좋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 무슨 소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말씀의 맛과 멋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돈이 더 사랑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더 맛있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붙어 계셔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혹시 맞을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96편 한 장이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구역 공부에서 나누었던 룻기보다 길고 8장으로 구성된 아가서보다도 길고 심지어 10장으로 구성된 에서더서보다도 깁니다. 그 시편 119편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시편 119편 18절과 32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법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119편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시편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흔히 유머로 성경은 언제 읽는다고 합니까? 잠이 안 올 때. 특히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 증세가 있을 때에는 레위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정반대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어서 말씀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의 맛과 멋을 모를 때에는 잠자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지만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 중요성, 그 맛, 그 멋 때문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또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 7, 80년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5장 13절과 19장 4절에서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하거나 철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자격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역사하여 주시고 쓴 물을 달게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 광야에 있게 하게 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가 되는 구절이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에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출동해서 진화했지만 5시간 만에 그 누각을 받치고 있던 석죽 부분만 제외하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화재가 발발한 지 꼭 2년이 지난 2010년 2월 10일부터 그 복원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 2012년 그 연말에 완공 목표인데 현재까지 75%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숭례문을 복원하는 공사는 단지 불타고 있는 그 건물을 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래의 모습대로, 아니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복원공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전소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승례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을 빌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은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 또 다시 생겨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완성됨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갓 결혼한 남자를 새 신랑이라고 하고 갓 결혼한 여자를 새 신부 또는 새댁이라고 합니다. 새 신랑과 새 신부는 이전에 총각과 처녀와 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완성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 노력을 통해서 더 온전한 신랑과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자 전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은 모두 13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조, 2조, 3조입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1조는 주권에 대해서, 2조는 국민에 대해서, 3조는 영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구성에 3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는 하나님 공화국이고 그 모든 권력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공화국의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살게 될 영토는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바른 표징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도 하나님 공화국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고 우리의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 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 전문이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되는 데에는 과거에는 3.1운동,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4.19의거, 민주개혁 등이 중요했고 이제는 기회균등, 책임과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지금과 장차 살아갈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문이 십계명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 지침으로 수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순서대로 외웁니다. 그러나 이 서문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서문은 십계명을 이해하는 열쇠이고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집의 주춧돌이고 십계명 속에 녹아있는 정신과도 같습니다. 이 서문에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 십계명이 구원을 얻기 위한 또 구원을 얻는 자격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십계명이 구원을 얻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출애굽한 후에 주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그 현장이나 아니면 바로의 왕궁 앞 또 나일 강가에 있을 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주어졌다면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의 열 가지 재앙도 내릴 것이고 홍해도 열어줄 것이고 쓴물을 단물로도 바꾸어줄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줄 것이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투는 두 아들이나 두 딸에게 부모가 형답게 행동해 언니가 언니다워야지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아들과 딸의 전제는 그가 형이고 그가 언니라는 것입니다. 형이 아니고 언니가 아닌 사람에게 형답게 행동해 언니가 언니다워야지 말한다면 그 부모는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고 오림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소금의 맛을 다 잃었거나 빛이 어두워져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 서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경술국치부터 8.15 광복까지 만 35년을 지배받고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10배도 더 많은 40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저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지금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굽이굽이 펼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말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 큰아들이 이제 중1이 됩니다. 이제 변성기가 왔고 한참 사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약 3주 전의 일입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식탁에 있는 컵 좀 갖다 줄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순간 속으로 이놈 이런 말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자신을 만든 분이고 자기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더 좋은 역할들을 계속해가고 제 아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왜곡은 이 삶을 뒤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선해야 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의식해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다가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그 자리를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뿐만 아니라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령은 오직 나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지 말지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에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십계명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기적들을 펼쳐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목이 곧고 완고한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